VOA 세계뉴스입니다. 북한이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남한이 제의한 당국 간 실무회담을 오늘 거부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이날 오전 북한이 금강산 국제관광국 명의로 통일부와 현대아산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 시설 철거와 관련해 남한 정부가 제의한 실무회담을 가질 필요 없이 문서 교환 방식으로 합의할 것을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통일부는 남북관계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 아래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해 사업자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대응 방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통일부의 현대화사는 어제 북측에 통지문을 보내 실무회담을 열어 북측이 제기한 문제와 더불어 금강산 지구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해 협의하자고 제안했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5일 남한 정부와 현대그룹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 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 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란다며 실무 협의를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이라크 군경이 카발라에서 어젯밤 반정부 시위대에 총을 쏴 최소한 14명이 숨졌다고 현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현지 치안부서들은 이날 카발라에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사망자 외에도 수백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어제 자정을 기점으로 수도 바그다드와 몇몇 남부 도시에 통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제에만 시위대와 진압 군경이 충돌해 적어도 3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와 남부 도시들에서는 이달 초부터 높은 실업률과 전기, 수도 등 극심한 공공서비스 부족, 지역관리들의 부정부패와 빈부격차 심의 등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 시아파가 많이 거주하는 남부지역에서는 급심한 민생고로 정부 정책에 분노한 젊은이들이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 군용기가 한국군 당국에 사전 통보한 뒤 오늘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지에 진입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중국 Y9 정찰기로 추정되는 군용기 한 대가 비행 경로와 목적 등을 사전에 통보한 뒤 카디지에 진입했다면서 중국 군용기가 사전 통보한 뒤 카디지에 진입한 것은 처음이라고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중국 군용기가 이날 카디지에 진입함에 따라 한국 공군 전투기들이 대응 출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군은 두 나라 군이 운용하는 직통전화로 비행 정보를 통보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에 접근하는 다른 나라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영공 외곽에 설정하며 국제법적으로 영공은 아니지만 대체로 사전 통보한 뒤에 진입합니다. 올해 들어 중국 군용기들이 카디지에 진입한 건 이번까지 20차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미군 습격 과정에서 사망한 이슬람 무장조직 IS의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의 유해가 수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알 바그다디의 유해를 이슬람 의식을 거쳐 바다에 수장했다고 오늘 언론에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그다디를 수장한 장소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알 바그다디의 유해는 비행기로 바다에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북서부에 숨어있던 알 바그다디는 지난 26일 미군 특수부대가 급습하자 자녀들과 함께 자폭했고 미군 당국은 DNA로 그의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1년 미해군 특수부대에 의해 사살된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바 빈 라덴의 유해도 수장한 바 있었습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가인 조시아 웡 씨의 지방의회 출마가 무산됐습니다. 웡 씨는 어제 트위터에 홍콩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낸 통지서를 올리고 선관위가 자신이 오는 11월에 진행될 구의원 선거에 나갈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홍콩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웡 씨는 다음 달 구의원 선거에서 사우스 호라이즌 웨스트 선거구에 출마해 친중파 정당 소속 후보와 맞붙을 계획이었습니다. 홍콩 정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웡 씨가 홍콩 자치를 지지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나갈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해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실무 회담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양측의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창의적인 방법 얘기를 하고 우회하는 방법이 일부 하고 있는데
미국 하원의 중진 의원들은 북한에 대해 미국의 셈법은 바뀌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협상 전망은 어두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연말 시한을 강조하고 있는 데 대해 실제 미북 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경고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I think we should take it seriously. And this, the north, I mean,
북한 지역 어제부터 계속되고 있는 맑은 날씨가 내일도 이어집니다. 아침 기온이 3도에서 6도 정도 떨어지고 낮 기온은 4, 5도, 많게는 10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상당히 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2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실무 회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북한은 문서 교환 방식의 협의를 거듭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의 전문가들은 양측이 해법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문제에 있어 해법을 제시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다 드러내라고 지시한 이상 북한 당국은 해당 시설들을 철거할 것이고 이미 북한 내부적으로 설계와 구조 등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져 있을 것이란 겁니다. 북한연구소 정영태 소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관광객 보내줄게 하는 것밖에 없어. 지금 입장에서는. 북한의 관광지를 우리 국민들이 물론 통일부 허가를 받더라도 그쪽 그 관광을 할 수 있는 자유 뭐 이런 걸 주는 방법이 이제 우회적인 관광협력이 될 수는 있겠죠. 아마 북한이 바라는 게 그걸 거예요. 자기가 우리가 지어놓을 테니까 너 한국 관광객은 오라. 우린 받아주겠다.
정 소장은 북한이 강조하는 남북 공조는 한국이 북한 뜻대로 따라오길 바라는 것이라며 결국 미국을 등지고 북한과 같은 대열에 설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는 현재 한국 내에서 개별 관광 또는 3자 예치 방식의 에스크로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관광의 대가로 대량의 현금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대북 제재 위반인 만큼 다양한 제재 우회 해법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겁니다. 박 교수는 또 2017년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남북 간 새로운 합작 사업이나 기존 사업의 연장 등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대표적인 합작 사업인데 운영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의 노동자들을 우리가 다시 고용을 한다든지 그곳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운영해야 되고 또 보수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제재 위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창의적인 방법 얘기를 하고 우회하는 방법이 일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어렵다라는 것이 제 판단이고요.
박 교수는 아울러 이 문제는 국제사회의 규범과 원칙에 맞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남북 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한국 기업인 현대아산이 미화 6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대규모 사업으로 한국 정부는 자국민 재산권 보호에 대한 논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박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남측의 실무회담 제안도 거절한 채 기존의 문서교환 방식을 주장하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남북 간 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29일 오전 시설 철거 계획과 관련해 한국 측이 제시한 별도의 실무회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당국 간 만남이 필요하다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영태 소장은 북한이 자력갱생적 관광 발전을 통한 외화벌이, 대북 제재 극복 등 장기 계획을 갖고 있다며 당분간은 남측 제안들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통일연구원 조한범 연구위원은 북측이 금강산 관광 분야에서 현대아산을 강제로 철수시키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50년을 계약한 외국 자본을 내쫓을 경우 국제사회에 치명적인 불신을 심어주게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남북 간 충분히 협의할 여지가 있다고 조 연구위원은 강조했습니다.
김정은이 생각하는 대규모의 국제 확대 사업에 현대가 참여하는 거죠. 지분 참여를. 이런 방안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저렇게 쫓아낸다면 사업이 되나, 관광사업이. 그러니까 협의할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에 대한 비난, 불만 표시, 극약 처방 이런 성격도 있지만 실제로는 양측이 윈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조 연구위원은 남북경협에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김정은 위원장 역시 제한적 개방 개혁을 선택하고 있는 만큼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하원의 중진 의원들은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며 거듭 연말 시한을 강조하고 있는 데 대해서 미국의 셈법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입장을 바꾸지 않은 한 협상 전망은 어두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이 미국의 연말까지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I think the U.S. in general has to deal with North Korea in a much more tougher
앵겔 위원장은 28일 VOA에 미국은 전반적으로 북한을 훨씬 더 강경하게 다뤄야 한다며 북한의 말만으로는 믿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갖고 상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북한 정권은 미국과 더 나은 관계를 갖고 싶다고 했을 뿐 절충 또는 타협 등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앵겔 위원장은 일부 핵무기 포기는 되돌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북한은 핵무기는 물론 개발 역량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f they give up a few nuclear weapons and they can easily rebuild them, that's giving up nothing.
앵겔 위원장은 북한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면 그들과 대화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it's foolish to have dialogue with them. If they're not going to be forthcoming. And right now,
하원 프리덤 코커스 의장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마크 메도스 의원도 미국의 셈법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의사가 있었다면 하노이 정상회담을 합의 없이 나오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would hate to see the talks called off, but there's not going to be a new calculation. I think.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취소할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he'll call off the talks. I just don't think he's going to change the parameters on which the settlement would be made.
메도스 의원은 북한이 미국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미국과 좋은 합의를 할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며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창은 닫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ut I do believe that the window is closing on an opportunity to get a good deal with the American.
메도스 의원은 기회의 창이 닫히는 것은 미국보다 북한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보위 소속인 공화당의 마이크 코너웨이 하원 의원은 북한의 연말 시한 압박은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심리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입지가 약해진 북한 지도자의 공허한 발언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s an individual who's trying to remain relevant on the world stage. He sees that the world is ignoring North Korea at this stage.
코너웨이 의원은 북한이 원하는 걸 미국은 북한과 협상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거듭 연말 시한을 강조하고 있는 데 대해서 실제로 미북 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경고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북한이 위험을 감수하고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윤 기자입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 거듭 강조하는 연말을 미북 관계의 실질적 분기점으로 꼽았습니다.
I think it's a real turning point. The year-end deadline is artificial. There's no reason has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28일 VOA에 북한은 지난 1년 가까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시한에 대해 위협해왔다며 이를 북한이 제시한 실제 시한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내년에 본격적인 대선 캠페인에 돌입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해 그 전에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보고 시간이 자신들의 편이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북한이 거듭되는 연말 시한 언급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Our relationship, I think we should take it seriously. And this, the North, I mean, if you look at the current situation, the North's
현 상황을 보면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실험에 대한 우려를 잠재웠지만 북한인 제재 완화에 대한 자신들의 바람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이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할지라도 북한으로서는 그런 입장이 아닐 것이라고 갈루치 전 특사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간 남은 시간이 없어 보이지만 양날의 검과 같은 미북 관계가 다시 두 나라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is is a two-edged sword which you're describing. On the one hand,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as claimed diplomatic success in his
북한과의 외교적 성공을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상황이 나빠지면 안 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자신들의 위협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미국과의 전쟁을 원치 않는 북한의 셈법에는 미국이 북한과의 전쟁을 더 꺼린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며 북한이 모험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North Korea will resume the aggressive and provocative actions of 2017 by launching longer range missiles and testing
내년에도 지금의 교착 상태가 이어진다면 북한이 지난 2017년에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과 같은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티 선임연구원은 협상 시한을 정해놓지 않은 미국, 한국과 달리 공식적 시한을 밝힌 북한은 초조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노퍼 연구원은 북한이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까지 앞세운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 결속을 강조하며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 나가 대화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o it signals maybe a leveling out and further consolidation of their policy, which may mean that they're ready to come to the table.
다만 노포 연구원은 앞으로 3개월 내 미북 실무 협상 재개를 포함한 확고한 합의안을 도출한다면 2020년 미북 관계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탄핵 등 정치적 문제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실무협상의 진전을 전제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아들여 정상회담을 보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5일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미국의 연말까지 새로운 셈법을 갖고 나올 것을 줄곧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에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영철 부위원장이 담화를 통해 미국이 정상 간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올해 말을 무난히 넘겨보려는 생각은 망상이라며 비핵화 협상 시한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나온 북한의 담화도 모두 비슷합니다. 지난 24일에는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미국이 연말을 어떻게 지혜롭게 넘기는가를 보고 싶다고 위협했고 지난 5일 스톡홀름 협상 직후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협상을 중단하고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해볼 것을 미국에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연말을 미국과의 협상 시한으로 처음 제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회담 결렬 한 달여 만이 지난 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올해 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중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다고 미국 방부 산하 연구기관이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서로 다른 대북 접근법이 두 나라 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미 국방부 산하 아시아태평양 안보연구소가 전망했습니다. 하와이에 소재한 이 단체는 최근 발표한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보고서에서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전통적으로 이중적인 접근법을 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에 반대하고 북한 핵 실험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지만 외교적, 경제적 지원을 통해 북한 정권을 붕괴 위험으로부터 보호했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 2년간 이런 경향이 극적으로 심화됐다며 2017년에는 국제 제재를 엄격히 이행해 북한에 막대한 압박을 가했지만 2018년에는 이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을 세 차례나 초청하고 김 위원장의 대미 관여를 지지하는 등 북한을 포용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한반도와 관련한 중국의 우선순위는 현상 유지인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한반도 상황이 변하면 미국과 중국이 충돌의 길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지난 수십 년 동안 두 가지 경향이 반복적으로 목격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계속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개발하는 가운데 미국은 추가적인 진전을 막기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할 긴급한 필요를 점점 더 크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중국은 그다지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일부 관측통들은 중국이 미국과의 전반적인 외교에서 북한을 협상카드로 사용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한반도의 이런 지정학이 미중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두 나라 간 긴장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면 미국과 중국이 충돌 상태로 끌려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이 자국의 국익을 위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적인 영향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경제력이 성장하면서 국익의 범위가 자국 국경을 넘게 되고 따라서 중국은 해외로 확대된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영향력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아직 미국의 국제적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또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체제에서 매우 큰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미국을 대신해 국제 지도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세계 최강국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려는 비밀스러운 야망을 갖고 있다 해도 두 나라 사이에 막대한 군사적 능력과 경제 규모의 격차를 고려하면 중국은 아직 미국의 국력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의 유럽 언론이 북한과 이집트의 재래식 무기 거래 정황을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 거래가 유엔 제재로 금지돼 있지만 싼 가격을 앞세워 지속되고 있다며 테러 집단이 이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우택성 기자입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이집트 외교부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이집트와 북한의 무기 거래 정황을 지난 26일자에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2017년 3월부터 5월 사이 작성된 이집트 외교부 보고서를 토대로 2016년 정보당국에 의해 적발된 대전차 유탄 발사기 3만 대는 이집트가 북한으로부터 구매하려던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이후 이집트로부터 유탄 발사기 판매 대금 약 2,300만 달러를 받지 못하자 지급을 독촉했고 이집트 당 재래식 무기 적발이 대북 제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적발이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채택한 대북결의 1718호를 통해 북한의 모든 재래식 무기 거래를 금지했지만 북한의 재래식 무기 거래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안보리 산하 2140 예멘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2017년 1월 작성한 보고서에서 예멘의 후티 반군이 북한의 73식 기관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의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제재위원회 산하 감시그룹 역시 2017년 11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소말리아와 에리트레아에서 북한제 73식 기관총이 발견됐다며 이들 나라가 북한과의 무기거래에 연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2018년 보고서를 통해서는 시리아가 수단에 북한의 대전차 체계 거래를 주선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누가 입수해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기 힘들지만 테러 집단이나 갈등이 벌어지는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You know, it's hard to tell who's getting that equipment and how they plan to use it. But it's not good news to see that kind of.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 무기 조정관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가 계속 거래되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price has been a very important consideration. So for some of the African countries that buy weapons from North Korea. These are very cheap.
북한의 재래식 무기는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 심지어 러시아나 중국보다 저렴하며 몇몇 아프리카 나라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의 무기를 구입한다는 겁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무기 거래를 완전히 근절시킬 수는 없겠지만 무기를 구입하는 나라에 직접 무기 거래 중단을 경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speak directly to the governments in question and try to persuade them not to continue purchasing weapons from North Korea.
세이모 전 조정관은 시리아와 같은 몇몇 지역에 대해서는 미국의 영향력이 제대로 미칠 수 없겠지만 이집트 혹은 아프리카 나라들에는 미국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얀마 정부가 북한으로부터의 미사일 기술 이전을 중단하도록 하는 데 성공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최근 사이버 방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수방어에서 공격 위주 전략으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최근 양국 사이버 방위 정책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와 훈련, 인재 육성 등 다방면에 걸친 실무급 협의를 진행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발표했습니다. 지난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이 회의에 미국은 에드윈 윌슨 국방부 사이버 담당 부차관보가 일본은 이시카와 타케시 방위정책국 차장이 참석했습니다. 미일 사이버 방위정책 실무급 협의는 올해로 7회째로 지난 2013년 8월 양국 국방장관의 합의에 따라 사이버 분야 협력을 한층 강화할 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최근 일본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전수방어 개념을 탈피하고 미국의 사이버 사령부와 마찬가지로 공격 위주의 정책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15일 워싱턴의 스팀슨 센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오노데라 이스노리 전 일본 방위상은 일본이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 상대의 원점 타격이 헌법상 허용된 것처럼 사이버 분야에서도 같은 논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선제 공격 위주 정책 전환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同じように 사이버의 분야でも こちらから 공격을 するということ これは当然持っていいという形で 実は
오노데라 전 방위상은 일본 방위성이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사이버 사령부는 최근 기존의 방어 전략에서 러시아, 중국, 북한 등에 대한 공격 위주의 지속적 개입 전략 전환을 선언했는데 일본 역시 같은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오노데라 전 방위상은 일본 집권 자민당 내 방위대강 개정 워킹그룹을 주도하면서 방위백서 발간 등 일본 방위 정책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오노데라 전 방위상은 일본의 정책 전환이 북한도 염두에 둔 것이냐는 VOA 질문에 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을 보유했는지 모르지만 중국과 러시아 모두 사이버 등 비대칭 전력을 강화한 다영역 전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일본도 이에 대응한 전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트렌드가 마르치 도메인での 戦い方になってきているので、そこはしっかり能力を高める必要がある。
미일 양국은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외교 방위 강요 회의에서 일본이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사이버 반격을 할 수 있는 방위 의무를 처음 명기하는 등 사이버 분야 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이버 전문가인 브랜든 발레리아노 미 해병대학 교수는 VOA에 사이버 작전의 특성상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처한 미 한일의 정보 공유와 조정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발레리아노 교수는 단순 방어뿐 아니라 북한 같은 나라의 사이버 공격을 추적하고 책임을 물리기 위해서도 동맹과의 원활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안정세를 유지하던 북한의 달러화 대비 환율이 최근 급격한 변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재에 따른 외환 보유고 감소 징후라며 북한의 외환난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최근 북한의 달러화 대비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제재로 인한 북한의 외환 사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 외교정책연구소 벤자민 카제프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28일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 기고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국제사회 제재 등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에서도 안정세를 유지하던 북한의 환율에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2017년 이래 북한의 원 달러 환율은 달러당 8,000원에서 8,200원대의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이 기간 북한의 환율은 1.15% 소폭 등락에 그쳤는데 이는 북한 당국이 화폐를 적게 발행해 공급을 위축시키고 통화 통제를 통해 환율 강제 고정 조치를 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올 들어 변동폭이 급격히 커지면서 3월에는 최대 8,500원대까지 치솟았다가 7월에는 7,800원대로 내려앉았고 지난달에는 다시 8,400원대로 급등했습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최근 북한의 환율 불안정은 북한의 외환 보유고 사정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각국은 통상 통화 대비 달러 환율이 불안정하면 중앙은행에서 외환 보유고를 사용해 자국 통화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목표 환율을 유지하지만 북한은 제재로 외환 보유액이 충분치 않아 환율 안정세 유지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이 2016년께 집중적으로 외환 보유액을 늘리기 위해 힘쓴 정황이 있다며 대북 제재를 예상하고 미리 대응책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n monetary economist whose work was shared with me last winter had calculated that in the
북한이 2016년 중국에 수출한 양보다 수입한 양이 훨씬 적었고 그 차이도 어느 때보다 컸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핵과 미사일 실험 이후 제재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완충 역할을 위해 북한이 의도적으로 외환 보유액을 늘리려 애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도 북한 외환 보유액 관련 통계가 전무한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최근 환율 변동폭은 외환 보유액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외환 보유액으로 환율을 방어하는 것은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재로 인한 외환 보유고 고갈이 북한 경제를 더욱 옥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he's very skittish. I think he's nervous because all of his efforts to reduce the sanctions have not worked. And now he's probably coming to some kind of deadline.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북한 관료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연일 날선 반응을 내보이는 것은 제재 해제 논의가 더딘 데 대한 과민함과 불안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달러 대비 환율 변동폭이 커진 원인에 대해서는 신중히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북한의 환율 변동폭이 커진 올해 7월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으로 양국이 관세 폭탄과 중국 위안화 절하 등을 주고받던 시기와 일치한다며 관련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안화 거래가 훨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북한 경제의 특성상 달러 대비 환율보다는 위안화 대비 환율 폭을 살펴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s long as the RMB exchange rate is stable and most of the imports are being, you know, transacted in either
위안화 대비 환율이 안정적이고 대부분 거래가 중국 통화로 이루어지는 한 북한의 식량 상황이나 외환 보유액에 당장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 원화 대비 달러 환율의 불규칙적인 변동이 수개월간 더 지속된다면 이는 제재로 인한 북한의 외환 상황과 경제 상황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전 세계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북한과 관련해 조회수 1,000만을 넘긴 동영상이 1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네티즌들은 북한의 어떤 모습에 관심을 보였는지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카메라에 포착된 가장 대담한 탈출이란 제목의 유튜브 영상에는 이처럼 웅장한 배경음악이 깔려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2017년 당시 북한군인 오청성 씨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군사분계선을 넘어 한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오 씨가 차량을 타고 판문점에 접근해 한국 쪽으로 달리고 이후 북한군의 총격을 받는 긴박했던 상황이 8분에 달하는 이 영상을 통해 확인됩니다. 당시 유엔군 사령부는 오 씨의 망명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는데 미국의 군사 전문 동영상 공유업체가 이를 음악과 자막 등과 함께 편집해 유튜브에 올린 겁니다. 미국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는 이처럼 북한 관련 동영상이 수만여 건 게시돼 있고 이 중 1,000만 조회수를 넘긴 동영상은 오 씨의 탈출 영상을 포함해 10개에 달합니다. 오 씨의 탈출 영상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1,939만여 회의 시청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건은 북한 내부를 보여주거나 북한의 실체를 알려주는 해설 형식으로 북한에 공개되지 않은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은둔의 나라 북한에 대한 전 세계 네티즌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은 평양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도네시아인 자카 파커 씨가 촬영한 것으로 1732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7분 44초 길이의 이 영상은 2016년 파커 씨가 평양의 길거리 음식을 사 먹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북한 병사가 파커 씨 일행을 힐끗힐끗 쳐다보는 장면이 흥미롭습니다.
요 김밥 먹이 없이 먹이 없이 계란 얼마 하나에
2,500
두 개 예.
이 영상에서 파커 씨는 노점상에게 음식값을 지불한 뒤 바로 옆 또 다른 길거리 음식점에서 계란 요리를 사 먹습니다. 또 존 올리버라는 코미디언이 자신의 이름을 건 미국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북한 문제를 주제로 해설하는 영상과 북한과 남한의 모습을 비교한 유튜버의 영상도 각각 1,400만 번 이상의 높은 시청 횟수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의 열병식을 편집한 동영상 3개도 상위 10개 목록에 이름을 올렸는데 한 영상은 1970년대 가수 비지스의 Staying Alive라는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입혀져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밖에 1,000만 조회수는 아직 달성하지 못했지만 탈북자들이 국제인권행사에서 증언하는 영상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평양 주민들이 애곡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등도 10위권 밖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한 네티즌들은 댓글, 즉 의견을 다는 공간을 통해서도 이 동영상들에 대한 소감을 남겼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시청 횟수를 기록한 오 씨의 탈북 영상의 경우 2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습니다. 한 네티즌은 한국을 향해 북한이 총기를 발사하면서 자동으로 전쟁이 시작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고 북한에 산다는 건 지옥에 사는 것과 같아 상상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유튜브는 미국에서 운영되는 사설 동영상 서비스로 중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전 세계 네티즌들의 접속에 제한이 없습니다. 북한도 우리 민족끼리를 비롯한 일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대외 선전의 방법으로 유튜브를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끼리를 비롯한 여러 채널들이 강제 폐쇄돼 지금은 조선의 오늘 등 일부 채널만이 남아 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 미국 뉴스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과 중국 간 1단계 무역 합의를 예정보다 앞서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또 이라크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29일에는 복면을 쓴 괴한들이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또 미국 대통령 탄핵 조사를 공식화하는 전체 표결을 하원에서 실시합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 첫 소식 미중 무역 협상 소식부터 보죠.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합의 일정에 대해서 언급을 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 1단계 합의를 예정보다 앞당겨 서명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경찰청장협회 연례회의 참석차 백악관을 떠나기 전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매우 큰 부분에서의 합의가 예정보다 앞서 체결될 수도 있다면서 이어 우리는 이를 1단계라고 부르겠지만 이는 네. 매우 큰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기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 16일과 17일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네.
이때 두 정상이 만나서 1년 넘게 끌어온 미중 무역 전쟁을 일단락 짓는 1단계 합의에 서명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칠레에서의 그 만남에 대해서 언급도 했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칠레에서 1단계 합의에 서명할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칠레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나 합의에 서명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가 칠레에서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안다면서 지금 칠레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칠레 국민들을 잘 알고 있고 네. 잘 해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예.
현재 칠레는 이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연일 계속되면서 혼란스러운 전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미국 측의 입장이 이만큼 진전이 됐는데 중국은 어떤 반응일까요?
네, 겅수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9일 정례 브리핑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 양측이 일부 협상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은 상호 평등과 호혜의 원칙 하에 무역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는 이 원론적인 얘기를 거듭했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중 고위급 대표들 간의 대화도 좀 진전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그리고 중국에서는 류허 경제부총리가 전면에 나서서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난 25일 양측 대표들이 전화로 합의안의 세부 사항들을 논의했고요. 진전이 있었다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네. 미국 무역대표부도 관련 성명을 발표했죠?
네. 무역대표부가 25일 통화 후에 성명을 내고 양측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진전을 이뤘으며 최종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매체들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양측이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중국의 시장 개방, 중국의 환율시장 개입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도 다음 날 26일 양측이 자국의 핵심 우려를 적절히 해결하는 데 동의했다면서 1단계 합의가 기본적으로 마무리됐다고만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얼마 전에 잇달락됐다 이렇게 전해졌었는데 그중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협상이 이어지고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워싱턴 DC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예.
13번째 고위급 협상이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양국이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미국은 당초 15일로 예정됐던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을 매기고 있는 현행 25% 관세를 30%로 올리려고 했던 계획을 철회하고
네.
대신 중국은 대규모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었는데요.
네네.
하지만 1년 넘게 이어져 온 양국의 무역 갈등을 일단락지는 합의로는 부족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부 조율을 위한 양측 간 실무급 후속 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1단계 합의는 위대한 미국의 애국자들인 농민들을 돌보는 것이며 은행과 금융 부문의 많은 요구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2단계 무역 협상도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2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고 더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서둘러 이른바 작은 규모의 합의를 한 것은 자신의 주요 지지 기반인 중서부 농민들의 표심을 의식한 결정을 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합의가 예정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런 소식인데 이 소식에 주식 시장이 벌써 크게 출렁이었다고요?
네. 뉴욕 증권시장이 28일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 넘게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3,000선을 넘겼고 또 석 달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 지수도 0.49%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이라크로 가봅니다. 이라크에서 반정부 시위가 더 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이달 초 시작된 시위 사태가 계속 격화하면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라크 중부 시아파 성지 카발라시에서는 28일 밤 복면을 쓴 무장 괴한들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해서 18명이 숨지고 8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라크에서 왜 이렇게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예, 당초 실업난과 전기, 수도 등 기본적인 민생고 해결을 촉구하는 성격의 시위였는데요.
네.
시위가 계속되면서 지금은 빈부격차 해소, 정치권의 부패 청산과 내각 퇴진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시위는 수도 바그다드와 남부 시아파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라크 정부는 군병력을 투입해서 강경 진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카발라시의 시위에서 총격을 가한 사람들이 복면을
기사를 쓰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발표를 했는지 알 수가 없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누가 배후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시위대는 AP통신에 그들이 진압 경찰인지 특수 경찰인지 또 이란과 연계된 세력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라크 군인들이 시위대 주변에 주둔하고 있었지만 무장괴한들이 최루탄을 발사하고 실탄을 쏘자 철수했다고 전했는데요.
예.
하지만 로이터통신은 현지 의료진들을 인용해서 이라크 보안군이 총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희생된 사상자 수가 엄청난데요?
네, 매체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달 초부터 지금까지 250명 넘게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특히 군인들이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가하면서 사상자가 급증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 시위에서도 최소한 74명이 숨졌는데요.
예.
이 사망자 중에는 의과대학에 다니는 22살의 여학생도 있었습니다. AP통신은 시위 사태 이후 첫 여성 희생자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라크 정부도 이런 사태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델 압둘 마흐디 총리는 시위대의 자제와 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력 시위에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이라크 정부는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통행 금지령을 내리고 있지만 시위대는 당국의 체포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기 총선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예, 시위 사태가 계속되자 이라크 최대 정파를 이끌고 있는 시아파 성직자 무크타다 알사르드는 내각 총사퇴와 조기 총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알사드르는 29일 마흐디 총리가 빠른 시일 내에 조기 총선 일정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마흐디 총리는 이 같은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대통령 탄핵 조사 전체 표결을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공식화하는 표결을 실시하겠다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28일 발표했습니다.
네.
표결 날짜는 30일로 잡혔는데요. 뭐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 다수이기 때문에 의결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뭐 탄핵 조사가 이미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공식화하는 표결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탄핵 조사의 적법성 문제를 여권이 계속 제기해왔기 때문인데요.
예.
백악관이 지난 8일 펠로시 하원 의장 등에 보낸 공식 서한에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조사 활동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네.
따라서 탄핵 조사 전반에 일절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탄핵 소추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주요 인사들도 이런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얘기하는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이 부분을 지금 합법화하겠다는 것인데 어떤 얘기인지 조금 더 자세히 보죠.
예, 탄핵 조사를 하려면 의원 전체의 의사를 먼저 물었어야 했는데
예.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펠로시 하원 의장은 헌법이나 하원의 규칙, 전례에는 탄핵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하원 전체가 투표해야 한다는 필요 조건이 없다고 반박해 왔는데요. 따라서 표결 없이 조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었다가 입장을 바꾼 겁니다.
네. 입장 바꾼 얘기는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했던 그대로네요. 그렇죠?
네. 배경을 설명하는 서한을 펠로시 의장이 28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배포했는데요. 탄핵 조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반복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불식시키기 위한 법 절차라고 적었습니다.
네, 비판이 나올 소지 자체를 아예 없애겠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울러 보다 실질적인 이유도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자료 제출 제지와 증언 금지 조치, 소환장 거부 여지를 없애기 위한 방안이라고 펠로시 의장이 덧붙였습니다.
네.
백악관과 국무부 등 관계 당국이 그동안 탄핵 조사가 위법이라면서 자료 제출도 거부했고요. 관계자들의 증언도 제지해왔습니다.
네, 하원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언론은 이번 결정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탄핵 정 국이 이 다음 국면, 다음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일제히 전하고 있는데요.
네.
행정부 측에서 탄핵 조사의 협조를 거부할 명분이 사라지게 되면 새로운 상황이 조성된다는 겁니다.
네, 민주당이 주류인 하원뿐 아니라 백악관이나 공화당 반응 중요하죠.
예, 백악관은 뭐 바뀐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스테파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이 28일 성명을 내고 모든 미국인이 아는 것, 이 절차적 결함을 펠로시 의장이 이제서야 인정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공화당의 반응도 비슷합니다. 스티븐 스칼리스 의원은 펠로시 의장이 탄핵 조사의 결함을 인정했다면서 문제는 이미 부패한 탄핵 절차가 시작됐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도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도 백악관이나 공화당과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의 트위터 글을 재전송하면서 정확한 지적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매카시 대표는 이 시작부터 잘못된 것을 펠로시가 인정했다고 적었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공화당은 사기 탄핵을 합법화해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합법화해주지 않겠다. 공화당은 전체 표결에 참가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표결에 참가하지 않거나 참가하더라도 반대표를 던질 것이란 의미로 읽히는데요.
예.
하지만 하원에서 공화당이 소수파이기 때문에 뭐 의결을 막을 수는 없을 전망입니다.
네.
현재 하원 전체가 435석 가운데 민주당이 과반선을 훌쩍 넘는 235석이고요.
네.
공화당은 199석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자강도 충강과 희천 지역만 오후에 구름 끼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3도에서 5도 정도 떨어지고 낮 기온은 3도에서 5도 정도 올라서 일교차가 커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2도, 낮 최고 18도입니다. 양덕 아침 최저 1도, 낮에 17도. 남포 아침 기온 5도, 낮에는 19도. 신의주 아침 최저 2도, 낮 기온 19도입니다. 중강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에는 15도, 강계도 아침 최저는 영하 2도로 내려가고 낮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황해 남북도 지역 맑겠습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6도, 낮 최고 18도, 개성 아침 최저 3도입니다. 낮에는 18도, 사리원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와 양강도 함경남북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경북도의 청진과 운기, 선봉 지역이 오전에 구름 많이 끼겠고 삼지연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로 떨어지는 곳 많습니다. 장진이 영하 7도, 해산 영하 5도, 풍산 김영권 지역 영하 6도입니다. 강원도 평강도 영하 1도를 기록하겠고 삼지연 영하 7도입니다. 오후에는 2도에서 3도 정도 오르겠고 많게는 10도 정도 오르는 곳이 있어서 일교차가 상당히 크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19도, 청진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 16도입니다. 해산 아침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오늘보다 10도 더 올라서 1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맑겠습니다. 서해도 맑은 날씨입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3m로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10월 29일 화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오의 마감 뉴스입니다. 북한이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남한이 제의한 당국 간 실무회담을 오늘 거부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이날 오전 북한이 금강산 국제관광국 명의로 통일부와 현대아산 앞으로 통진문을 보내 시설 철거와 관련해 남한 정부가 제의한 실무회담을 가질 필요 없이 문서 교환 방식으로 합의할 것을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통일부는 남북관계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 아래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해서 각자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통일부와 현대화사는 어제 북측에 통지문을 보내 실무회담을 열어 북측이 제기한 문제와 더불어 금강산 지구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해 협의하자고 제안했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5일 남한 정부와 현대그룹 앞으로 통지문에서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 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란다며 실무협의를 제안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북한 금강산 관광은 지난 2008년 남한 관광객이 북한군 병사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뒤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동부 졸로트 지역에서 철수하기 시작했다고 우크라이나 외교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바딘 프라이스타이코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은 해당 지역에서 정부군뿐 아니라 반군들도 철수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졸로트 지역 철군이 끝나면 정부군이 페트리브스케 지역에서도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초에 집권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달 초 내전을 끝내기 위한 철군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군과 정부군은 10월 9일부터 졸로트와 페트리브스케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이었던 크리미아 반도를 강제 병합한 뒤에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지역에서는 친러시아 반군과 정부군이 내전을 벌여왔습니다. 이 내전으로 지금까지 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2016년 독일이 제안 평화안은 두 지역에서 군 병력을 철수하고 우크라이나 법에 따라 총선을 치른 뒤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 군용기가 한국군 당국에 사전 통보한 뒤 오늘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지에 진입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중국 Y9 정찰기로 추정되는 군용기 한 대가 비행 경로와 목적 등을 사전에 통보한 뒤 카디지에 들어왔다면서 중국 군용기가 사전 통보한 뒤에 카디지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중국이들이 대응 출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군은 두 나라군이 운용하는 직통전화로 비행 정보를 통보했습니다. 에 진입합니다. 올해 들어 중국 군용기가 카디지에 진입한 건 이번까지 20차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크 보안군이 카발라에서 어젯밤 사이 반정부 시위대에 총을 쏴 최소한 14명이 숨졌다고 현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현지 치안당국은 이날 카발라에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사망자 외에 수백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어제 자정을 기점으로 수도 바그다드와 남부 도시들의 통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제에만 시위대와 군경이 충돌해 적어도 3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와 남부 도시들에서는 이달 초부터 높은 실업률과 전기와 수도 등 공공서비스 부족, 또 지역관리들의 부정부패와 빈부격차 심화 등에 항의하는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군 습격 과정에서 사망한 이슬람 무장조직 IS의 지도자 아부바크르 알바그다디 유해가 수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알바그다디의 유해를 이슬람 의식을 거쳐 바다에 수장했다고 오늘 언론에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그다드의 수장 장소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알바그다드의 유해는 비행기로 바다에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북서부에 숨어있던 알바그다디는 지난 26일 미군 특수부대가 급습하자 자녀들과 함께 자폭했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DNA로 그의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1년에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지도자 빈라덴의 유해도 수장한 바 있었습니다. V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